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고 세우고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자기의 스스로의 자랑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거나 업수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테 그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그게 나의 공로나 어떤 나의 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알때 우리는 그 예수님 못 믿겠다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업수여기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은혜 받으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기를 구하며 축복하며, 그들은 몰라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 속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참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껏 좋다고 생각했던 거,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허상이고 착각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참 하나님 되심을 알았을 때 그는 얼마만큼의 쇼크를 받았을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연태까지 살아온 게다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지요. 우리가 사실 말씀 앞에 비춘 바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이렇게 보여줬을 때, 너가 연태 해온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앞선 거야, 하나님 앞에 높아진 거야라고 딱 드러나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고 순종해서 한다고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비춰보면은 그 마음의 동기 속에 우리의 의가 있었고, 우리의 열심이 있었고, 우리의 유익이 있었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식이었다, 내 방법이었다, 내 때를 주장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거를 우리가 딱 알게 될 때,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그런 게 아니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뭐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쥐구멍이 어디 있어요? 정말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져서 자비와 긍휼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마땅히 알바 알지 못하고 마땅히 할 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아는 척했습니다. 하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세리가 멀리 있지 않아요. 나는 세리가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았어라고 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게 사실이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되지 않고 그것이 너희들의 스스로의 의의야. 그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이 내 앞에 높아진 거야라고 하나님이 딱 드러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욥이 고난 속에서 그 친구들하고 변론할 때는 자기가 옳다 합니다. 서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자꾸 부딪히고 싸워요. 욥도 정말 니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나를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죄를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계속 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쭉 얘기를 하실 때, 욥이 뭐 어떻게 하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 입에 손을 댑니다. 정말 입을 잠잠히 합니다. 아주요. 입이 잠잠화 되는 거는요, 마음의 말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눈에 비를 껴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한그 자기의 행위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자기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시채를 발길로 차는 것 같지. 바울 자신이 그게 아파지는 거고, 바울 자신이 평강을 잃게 되는 거고, 바울 자신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예수님의 평강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기쁨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러한 하늘의 모든 신령하고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님 한 분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많은가, 우리가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과 더불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더불어서 바울이 받게 된 것은 또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기 원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바울이 받았던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그 고통을 그는 우리는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 보고 욕을 부려달라 그래요. 씨가 뿌려져서 매일 자고 깨면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새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씨 심어 놓고서는 가만히 자고 있으면 그동안에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 열매 빨리 내놓으세요. 아닙니다. 때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살리우심과 키우심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의의를 무시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기사를 계속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으면서 왔어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힘껏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부인했다는 거는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의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회칠하고 열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공로와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런 것들을 막 꾸며낸 거예요. 그들이 할수 있었던 의의, 그거는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거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율법학자와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구나가 드러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로 인치셨다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오히려 드러남에 대해서 상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가와 주셨어요. 죄인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경에 인류에게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냐? 숨어버렸어요. 왜 드러나는 게 싫었어요. 부끄러웠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일단은 싫었어요. 자기들이 죄졌을 때 서로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돼. 그러니까 서로도 가립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도 가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 것을 요구하려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나의 바램과 나의 어떠한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또 나의 문제를 내놔서 해결해 주세요라고는 나와도 내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나 고쳐주세요. 나 강하게 해주세요. 나 축복해주세요. 나의 가정, 나의 나라, 나의 어떠한 그러한 것맨 하나님한테 졸라대려고만 오지.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떤 모습이니? 너뭐 했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비춤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찾으실 때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그게 왜 우리의 의가 깨진 것이 우리로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것을 보기도 싫어하고 보여주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본성이 죄와 더불어 들어가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알게 된게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탓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다 이게. 결국 그것이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사는 자의 또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안에 선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용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 얻은, 사랑받은 그 은혜대로 그들도 은혜 입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지체들, 그 지체들에게 너희들은 참을 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너 도적질 했잖아. 너 간음했잖아. 그게 참이라고 얘기했느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거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 피조물, 새 피조물이 돼서 거룩한 자 되었어. 그게 참이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된 거죠. 죄가 죄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흰눈처럼 지워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는 얘기. 의가 임한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꼭 같이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복음이 정말 그 실족하는, 십자가에 도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은 거고 걸려 넘어지는, 그게 구원의 능력인데 그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죠. 세상에서 보면 우습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 저를 먹이시고 저를 보장하세요. 그러면 구름 먹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보장하신다는 거는 어느 무엇보다도, 나는 회사에 가서 월급을 이만큼 벌고 이만큼 지금 주위에 나를 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건강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 하는 것보다 뭐예요? 비할 바 없는 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실존하시는 분이지만 쌓아놓은 재산도 회사도 월급도 내 건강도 하나도 이게 사실은 보장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아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장하셔서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거는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 넌 믿음 좋다라고 비웃던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아니면은 정말 구름에 타고 구름 먹고 사는 그러한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뭘까? 허황되다라고. 하나님이 허황되냐,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헛것이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친구들 나 이제 저의 주위의 만남 속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괜찮아. 상황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선을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니까 괜찮아. 이제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말씀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얘기해요. 그럼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그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웃지만 자기는 아니까 복음의 정말 그 진술을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을 아니까 나는 안 부끄러워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아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자에게, 저의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 받아, 복음과 더불어 고난 받아, 그 고난 받아라는 단어가 나에게서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고난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 이 고난이 가야 되는 길이야,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걔네들 보고 과연 고난받아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지체들한테도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또 나는 고난받는 길을 좌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갖고 태어난 성정은 스스로 안일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바람아 불지 마라, 비아 내리지 마라, 누나 오지 마라, 햇볕아 찌지 마라, 막 이런 아무것도 일어나지 말라는 거는 죽는 거다. 살아있으면 그 모든 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그 속에서 살아나는 거라. 그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일으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우심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 생명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손길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라 그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왜 갇혔냐, 그리스도 예수 일로 갇혔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구치소에 갔어요. 이제 그 여자들만 있는 구치소였고 또그 예배실에만 모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 만난 게 아니라 예배실이 있어서 예배드려 주러 갔었으니까 우리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러나 왜 왔어요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요. 거기에 있을만 하니까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어서 그냥 번호를 써 있어서 그렇지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옷이 달랐다 하는 것뿐이지 그 예배실 의자에 우리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껴서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때 우리 그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라는 거는 그냥 입은 옷이 달랐다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내가 왜 거기 와 있는지라고 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죄로 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 중에 하나예요. 나의 죄를 인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벌 받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죄 없는 분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죠.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단독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사를 봐도요. 복음이 복음으로 가장 순전하고 그리고 강하게 역사될 때는 다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환란 중에서였어요.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참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징계를 통해서 연달된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다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됩니다. 바울이 징계를 받고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음으로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됐고, 정말 복음의 귀함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편지도 쓸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이 옥중서신을 보면은 옥에서 쓴그 편지들을 보면요. 누가 자유인인가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그는 감옥 안에서 참 자유로워요. 마음이 자유롭고 그 밖에 있는 성도들, 밖에 있는 교회들을 오히려 걱정하면서 사랑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막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막을 수가 없었고, 교회를 섬김을 막을 수가 없었고, 또 거기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가 있다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뭐가 돈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떠한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마음이 변질되고 약화되는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건해졌어요. 영광론은 불순물을 제하기 위한 거지 참것을 막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왜 갇혔는지, 근데 그것이 또 왜인지도 아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걸 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일을 자기가 겪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 겪게 되었을 때 그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아까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고, 바울이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바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돌팔매질을 했는지, 십자가 앞에서 그가 침 뱉었는지, 뭐 했는지, 그거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분명 그 예수님을 직접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자기가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안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심도 그가 알았다. 바울이 힘껏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자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이요, 하나님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주심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이 세상에서 왕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돈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걸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한다는 것이 그의 육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일본하고 관계를 지어줘서 지금 35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 저에게 있어서 외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희 가족에게 주신 그냥 하나님의 밭이라 생각하고, 그들도 그냥 나의 지체, 나의 식구라 생각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들은 일본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이 져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슨 국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해지나?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자리에 가면은 땅에서는 붕 떠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속해지면은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 되고, 그리고 대적관계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입장이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역시 외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 행위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계속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의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모든 그 관계와 가치관과 익힌 것을 떠나야 되는 일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우리, 한 가족된 우리 다 알지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더라도 금방 내 식구 할 때는 남의 식구예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하면은 남의 교회가 또 있고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방인들에게 그 전도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 이방의 풍습 속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가 갖고 있었고 자기가 살아서 익혀온 그 모든 가치관과 잣대와 그 반응 그거를 얼마만큼 쳐서 부인해야 됐는지는 우리가 우리 바꿔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앉아서 밥 먹는 습관만 달라도 그 습관 다른 사람이 앞에서 밥 먹는 게 눈에 거슬리고 뭐가 내가 오르면 저 사람이 나빠라고 금방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어떤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전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나 아는 건 아주 나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 그거 하나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하시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은 내가 유대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선생님이야. 나는 남자야. 나는 뭐야 하는 거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같이. 근데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복음 전하는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일본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한 식구 돼서 막 같이 있다가 한국에서 사람이 오거나 한국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면은 저희들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막 밀어닥쳐요. 받는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주는데 열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여라, 입 벌려라, 뭐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입 다물었는데 갖다가 쏙 집어넣거나, 막 머리채 잡고서 억지로,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약이니까, 이거 먹어야 사니까 하면서 하시지를 않으세요. 사랑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음식을 주는 것이요. 병자에겐 병자의 음식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아는과 자기 식으로 하지를 않고, 오직 성령을 좇아서 했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간간이 이렇게 집어넣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셨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나의 공로도 나의 노력도 나의 원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나? 이건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선민으로서 유대인이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정말 특수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땅끝에서 모아온다 그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 구원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은 가장 작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을 때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는 그냥 이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또 바벨론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그 사건 그 세대적으로 많은 시간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른 일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한테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 시험했고 간음했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오세요. 바벨론에게 먹혀 갔을 때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메시아 보내주시기로 하셔서 메시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하신 그런 것들. 그것이 결국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 이것이 지금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예요. 모든 막힌 담을 헐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 하나됨이 뭐예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은 수정란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을 가졌다는 거, 우리의 처음이 다 하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끝이세요. 우리 안에 실체로 남아 우리 안에서 그 이루시고 나타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의 가진 어떠한 모든 것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은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너나 나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가 죽었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났는다. 그 수정란을 생명으로 갖는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씨가 되셨고 영생의 씨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내 생명 예수님이세요. 근데 내 생명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우리예요. 나 중심의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사회, 우리 학교 다 내가 관여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우리는 물론 나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때의 우리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 우리는 영원토록 같이 우리예요. 우리 가족했던 동생들이 결혼을 하니까 다 각기 가족을 갖더라고요. 근데 각기 가족끼리는 우리라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동생들을 우리 가족 하는데, 동생들도 친정도 우리지만 시댁도 우리라고 얘기하고, 우리 식구 이렇게 하지만, 그 이제 조카들이라고 그럴까, 사촌들은 이제 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집이 따로따로 있어요. 저희는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사촌들이 많이 같이 삽니다. 같이 자랍니다. 안식년으로 와서 또 어떠한 일로 해서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촌이라기보다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예요. 우스운 얘기로 저희 조카들이 저희 며느리 보고 누나 그래요. 아무도 형수라고 안 하고 누나 그래요. 우리 저기 그러니까 시동생들이죠.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또 그냥 누나예요. 형수라는 말 몰라서 아니에요. 그냥 누나예요. 그냥 우리 주안에서 그냥 다 그렇게 해요. 처음에 그 한국식의 여러 가지 문화나 단어, 도련님 부르고, 뭐, 형수 부르고, 시아주버니 부르고, 이렇게 다 시킬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시키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야단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드나드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욕먹겠어요. 흉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서도 그걸 하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지켜 행하지 못하는데 한국적인 거를 지켜 행해가지고 그걸로 매일 내니, 그걸로 관계 속에서 상함을 간질내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기도하는 일이지, 이제 내가 하게 하지 말자. 그게 했다고 해서 한국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한 거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고, 결국은 내가 그거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 욕안 먹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 자체가 별로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욕안 먹기 위해서 점점 요구는 더 많아져요. 그래, 기도하는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 며느리는 우리에게 며느리로 오고 누구고 그런 관계이잖아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나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린 그 이상 생각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보고도 제가 우리 나이 때 되면은 더 우리보다 훌륭해질 거예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 그대로 보고 치유되는 것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포트 해줘야죠. 후원해줘야지 우리가 끌고 가면 다치겠더라고요. 걔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집 며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 드나드는 모든 사람 앞에 며느리 노릇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그 지금 사촌 시동생들하고 시동생들을 마음으로부터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냥 누나 스파게티 만들어줘, 누나 떡볶이 해줘 하고서는 몇 시간 하고 우리 조카들도 갑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굉장히 친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위탁했던 열매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만든 거. 그런데 어줍잖게 우리는 율법을 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남보고 지키라 그러고, 한국식 해도 한국식인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국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도 잘 못하는데, 그 식을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딱 놓고서 요구를 하면 결국은 내 요구지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게 많고 풍습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우리 옷 매무새 하나를 자기 식으로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 양복이 세개 단추 있고 네개 단추 있고 그거를 정장으로 입을 때 어느 쪽 단추를 매라, 조끼는 어디에 단추를 풀러라, 뭐그또 지금 패션으로 사람들이 또 얼만큼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패션이라고 살려서 입지만 어른들이 보기에 그게 뭐냐지요.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한국의 유교적인 얘기예요. 어른이 오라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다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야. 너희들과 나와 가족이야. 우리는 한몸된 지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같이 상속받고 같이 누리고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양육할 때 그런 얘기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 건데 실은만 갖고 같이 살수 있느냐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알지요?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다른 것을 영원히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은 내가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가 걸리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 아닌 이방인들, 우리라는 익숙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자동적으로 가져지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와서 편한 게뭔줄 아세요? 우리는 익숙하다예요, 같이. 그런데 외국에서 살던 한국인이 오면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 오면 여기가 또 낯섭니다. 그러니까 익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사람끼리 끼리끼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성품이 달라도 괜찮고 모양, 색깔이 그리고 또 냄새 모든 게다 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셔서 지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으로 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셔서 끼리끼리가 된 거예요. 내 의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그 하나됨을 지키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성령의 평강의 띠로 띠어진 것이기 때문에 힘껏 지키라 그래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그 띠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끼리끼리를 만드는 거예요. 외톨이가 아니라 그래서 분열이 아닌가? 아니요, 끼리끼리도 분열이에요.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단이 하고 나라가 하고 민족이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된그 이유, 그리고 그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바울뿐 아니에요. 모두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이 경험한 거나 바울이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이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이 선물은 은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와 소명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직분을 세우는 일을 교회에 직분 세우는 얘기를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지금 지역 교회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안 믿어요.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찝쩍거려요. 말로 손으로 끌어내렸다 올렸다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교회 조직에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교회의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리 보냈다 저기 보냈다 막 해요. 여기 세웠다 저기 세웠다 해요. 믿음으로 그냥 하라고 해요. 주셔야 하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1년에 100명 더 오게 해주세요. 여기 1000명 모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세워놓고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은 그냥 믿으면 돼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졸라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건 목적이 안 돼요. 기도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만큼 큰지, 우리에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이 얼만큼 큰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교회가 건축을 어떻게 짓고 몇명 모이고 몇 나라를 어떻게 선교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게 하심 좋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가 예수님의 그 하게 하심, 성령님을 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하게 하는 대로만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까지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후에 지금 모든 행전이 성령의 행전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전파라는 거는. 근데 거기에 수도 없는 조직이 수도 없는 사람들의 그 인위적인 것들이 거기에 포함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의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 지금 사도들 속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정말 이거는 하나의 말의 낮춤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뀐 게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뀐 건데요. 우리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 제일 작은 자,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놓고 산 것은 바울이 그만큼 복음의 능력을 안 것이요. 그만큼 자기의 죄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떠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과연 내가 작은 자로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있느냐? 작은 자로 취급받을까봐 벌벌 떨고 살지 않아요? 그것으로 나를 업수히 여겼네, 나를 깔봤네 하면서 우리 분노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게 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 세상에서 아주 버리기로, 죽이기로 작정해서 세상에 찢기같이 두셨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없는 자처럼 해서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사신 그 삶,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신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본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감춰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낮춰지면 우리도 낮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으면 우리도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돌 맞으면 우리도 돌을 맞는 거예요. 나만 안 하겠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화려한 자 되려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떠나야지요. 그, 바울을 택하신, 그리고 은사와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배치하시고 이 세상에 그 보내신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바울에게 은혜 주셨지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게 하셔요. 보내시고 바울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그 속에서 기적기사로 또 나타내시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신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각각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바울이 어디로 선교 가느냐, 어느 나라를 가느냐, 어느 고장을 가느냐, 언제 가느냐, 그것도 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미 보내심을 받은 땅끝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고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도 다 선교지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역교회가 너무나 큰 선교지라 생각해요. 지역의 교회, 지금 우리가 십자가 달고 세워진 그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고 성령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아서 그 복음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양육하는 일을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신 곳에 가는 것이요. 세워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뭐예요? 은사를 주셔요.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갖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택하는 거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시켜서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하고 뭐 하겠느냐 하는데 목사하고 선교사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부르심으로 알고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사실 허락되어 있지 않았어요. 체력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환경적으로 허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해온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결국은 목사나 그 선교사 자리더라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에반젤리스트라고 자기가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삶 속에서 쭉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쭉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 놓고 가족들 놓고 동네 사람 놓고 교회에서 어디서 계속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동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저를 돕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옆에서 같이 돕는 사람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 어려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고 교회에서 그 복음 전하고 이러고 할 때, 아이들이 제가 해야 될 가사 일들, 뭐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고 뭔가 도울 때 항상 그래. 너가 지금 설거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고 이게 복음 전하는 거라. 우리 지체라는 것은 각 몫이 다릅니다. 말을 하지만 성대랑 이 입이랑 혀랑 이빨이랑 모든 게다 돼야 되지요. 아니요, 몸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손이 움직이면 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몸이 이 팔하고 이 손목하고 이 손끝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것이 다 같이 움직여야 손이 움직여요. 지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은사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 하나 독불장군 되는 거 없고 나 하나의 영광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저 혼자서 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는 스스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의 삶을 위해서, 저의 이, 정말, 일을 위해서, 듣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또.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생활하고 살아오는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지금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띄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체들이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다 겉에 드러나서 보여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숨기셨으면 그 숨기신 자리에서 그 하게 하시는 일을 할때 그걸 오히려 누리세요.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하자면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 강도사 돼서 빨리 부목사 지나서 담임 목사 해야지 하고 하지 말고 주어진 그때그때, 세워진 그때그때에 그 하게 하시는 일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목표가 직분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게 하시든지, 어디에 세워주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은사나 어떠한 특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탤런트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지으신 바 되고 살리신 바 된 모든 만물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화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탁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 하나 깨는 일은 일단 다 버리세요. 옳고 그름 가리지 마세요. 아까 막 한국 쪽, 일본 쪽,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당연한 거야. 그 당연 다 버리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고 더 당연한 게 없어요. 좋은 엄마, 아빠 되는 거. 좋은 부부 생활하는 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더라고요.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가져진 것은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물고 먹고 서로 망하리라예요. 하나님만 선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어요. 알 바를 알지 못해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대들 법 몰라요. 그런 우리가 나의 잣대를 갖고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이건 옳고 이거는 나쁘다. 흑백을 가리고 선악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에 함정에 빠지듯이 우리는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모르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돼. 근데 영분별은 뭐냐? 말씀이 살아 운동력해서 어떠한 양날 달린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예리해서 뭐예요? 영과 혼을 가른다 그래. 선과 악을 가르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거예요. 사람끼리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모순되어 보이고 아무리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선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옳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땅이에요. 악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밖에 생각 못하고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해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와,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없고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하고 교회로에게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 영생이라. 영생을 갖고 살게끔 원하는 거예요. 한 소작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사는 짐을 지고 서로가 비교 경쟁하면서 허황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짐지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법대로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 다스리시사 아름답게 통일되게 지키시고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생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전파될 것과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뜻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일이 그냥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소원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시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처럼 휘어졌고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통해서 찬양으로 화답되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전파되고 번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